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우리는 디모데 전서 5장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느냐,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를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먼저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5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남자와 여자 또는 나이가 든 분과 나이가 젊은 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성도들 관계에서 나이가 드신 남녀는 아비나 어미처럼 대해라.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 남자나 여자 성도에 대해서는 형제나 자매처럼 대하라고 대원칙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또는 형제나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첫 번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특별한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건가를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란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분을 얘기했냐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소위 감독, 장로, 목사들에 대해서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사회적 신분이 조금 미천하거나 부족한 그런 종들과 그 종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있는 상전과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성도 관계로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과부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텐데 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교회에 왜 종들의 문제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을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바울이 종들과 상전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노예들,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로마 시 안에 있는 인구의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이 노예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은 자유인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들은 거의 종을 다 가지고 있었고 아주 좀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종들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종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로마 시대는 전쟁이 많았어요. 정복도 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포로를 잡아오는데 그 포로들은 100%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를 한 사람들의 재판을 했을 때 상당수가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범죄를 한 사람이 재판을 해서 범죄로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종의 운명으로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또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채무관계가 있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도 또 종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부모가 노예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세습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유괴를 해서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율법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 중에서 사람을 탈취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유괴하는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들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고 그 종들은 소위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소유권, 아직은 소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고 팔 수도 있고 살고 죽는 것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종들이 거의 반 차지하는, 그 당시 뭐 숫자로는 한 6천만 명 정도가 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너무 많은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종들, 노예들 이러면 우리 한국적으로 옛날에 양반이나 또는 양반 집에 있는 종들이나 이런 관계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이 엄격합니다. 신분 제도가. 그래서 종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인격적 대우나 인간적인 대우를 전혀 못 받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 있어서 부유한 자들은 자기 노예나 종들에게 그래도 따뜻하게 좀 대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집에서 이 주인과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 사고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예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종들이 집안 일을 돌보는 것.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 일꾼들, 뭐 이것이 주류를 이뤘지만은 그러나 이 노예들 중에는 상당수가 굉장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소위 말해서 어떤 사회 산업의 일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종들이 했다는. 이 소위 말해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귀족적인 이 사람들은 저녁에 모여서 매일 파티나 하고 놀고 아무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나 종들이 하는 게 바로 집안일, 농장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어떤 서기, 책임자, 총무, 청지기를 하기도 했고 집안에서 요리사라는 전문직을 갖기도 했고 또 이발사라는 전문직을 갖기도 했고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라는 직업도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공부를 잘하면 소위 말해서 이 부유한 자들, 자유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도 했어요. 또는 군사력으로 군사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노예들은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자유인과 노예와의 관계였는데 문제는 이 로마의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사회에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유인도 있었지만은 자유인과 아울러 이 종들, 노예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반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초대교회는 상당수가 아마 노예 출신이었거나 종의 출신, 상당히 그런 소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에 신분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영적인 동등성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는 내가 눌리고 종이었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과 상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섬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적 가르침을 줘요. 자,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상사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상전들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이 노예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대해야 할까요? 집에서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안에서 또 달리 해야 될까요? 이러한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을 말씀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에베소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는 이 디모데전서보다 조금 먼저 쓰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오늘 나온 말씀 이전에 이미 종과 상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미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7절에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는 각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행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종이든 또는 자유자이든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이제 상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이 종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저들과 너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인간의 상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의 소유가 어떻든 그의 학식이 어떻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아무 관련 없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로 교훈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종들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데 마치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되는 두려워하지, 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섬김의 자세나 마음이 바로 주인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들은 주인이 보고 있든지 없든지 어떤 보상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마음으로 종들은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종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을 가해서도 안 되고 억압을 해서도 핍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공갈을 그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핍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종이나 상전은 똑같이 하늘에 계시는 상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상전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신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들을 편파적으로 절대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의 동등한 자녀로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평가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들은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고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육신의 주인에게는 여전히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신분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육신의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신분 때문에 결코 편파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 동등하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사도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그들을 어떻게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이제 서로 영위에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2절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매우 차별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의미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육체적인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종인데 그 상전이 바로 믿는 상전이에요. 이 종이 믿지 않는 상전과 믿는 상전이 있을 때 좀 다르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멍에 아래 있는 자들, 정말 핍박받고 자유를 박탈한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이, 이 종들이 자기 상전,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상전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종과 상전의 관계죠. 믿지 않는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종들만 교회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 믿지 않는 상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것이, 모든 일에 어떤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그를 공경할 자로서 마땅히 공경을 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으니까 영적 자유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상전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된다. 여기에 굉장히 선교적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의 종인 이 종이 그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가르침이 훼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이름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어떤 제도나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만약에 등한시하고 함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을 갖다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불성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굉장히 모독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성품이나 자세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정말 정말 인정할 만하다.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정이자 곧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예를 높여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처럼 살아가는 거고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된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종들은 마땅히 공경할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조금 다르죠, 이제. 종인데 믿는 상전이 있어요. 같이 교회에 나옵니다. 같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같이 믿는 이런 상전이었을 때, 그리고 종이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같이 믿는 형제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우리는 동등하게 되었으니까, 그를 경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를 갖다가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다가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주인의 권위를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더 잘 섬겨야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자들이고 형제들이라면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사도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이제 가르침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과연 성경은 그러면 도대체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면 노예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성경은 동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인지 그것은 구분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똑같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아는 대로 3장 26절에서 8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할 수 있는 말이 뭐였겠어요?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이 종들과 상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존경을 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서로 자기 말의 모순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바울사도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라 한다면 격렬하게 얘기를 해야죠. 노예들이여 일어나라. 너희들의 자유를 찾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상전과 동등한 인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은 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전들을 향해서 곡괭이를 들어라. 삽을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상태의 상태를 갖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기독교는 침묵하지 않아요. 외면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이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 체제, 제도 그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공평하게 다 재산을 일률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있는 상태를 그냥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너무 잘해요. 아, 오늘 고진영 선수가 여기서 하는 카그니전트 파운더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오늘 우승을 할 거예요. 지금쯤 우승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고 골프장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있는 사회적 제도 자체를 갖다가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있는 자리 그곳에서 그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신다. 그것을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부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유한 자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가난한 것을 불평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르심 받은 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못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잘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자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박해받는다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나는 너무 한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가하든 바쁘든 일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형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더 하나님에게 중요하죠. 그들을 살려서 그들에게 구원의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당시에는 종과 상전의 문제였지만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노사 문제예요. 주인과 회사의 소위 사용자와 고용자의 문제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용자는 마땅히 고용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의와 공평을 자기한테 피고용된 고용인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피고용인들은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직장인들이 요령을 피우거나 최선을 다 안 하거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적당주의로 하거나 또는 부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의 문제 또는 이 노사 대립 관계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해결됐을 때는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노사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상전은 상전대로 공평과 의를 종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의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투쟁의 관계를 갖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갈등의 관계를 갖습니다. 성경은 바로 교회 안에서 종과 상전의 문제, 고용인과 비고용인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6장 2절 끝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권면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놓여서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부에 대해서 참과부를 경대하라. 이 5장 3절에 보면 참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장로들에 대해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자, 이루는 자들에게는 더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오늘 있는 종과 상전의 문제에서 종들더러 상전을 갖다가 6장 1절에 보니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과부를 경대하는 것, 목회자, 장로,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그리고 종들이 상전을 공경하는 것, 경대, 존경,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라는 것이에요. 티메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같은 말로 쓴게 과부든 목회자든 아니면 상전이든 그 어떤 존재이든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상계는 팀에서 공경하라,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로서 전부 다그 교회 관계의 성도 관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팀에서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 존경한다는 말에 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문제예요. 그들을 갖다가 공경하고 존경할 때 정서적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인격을 존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세 번째 무한한 게 현실적인 공경이에요. 과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그들에게는 배나 더 존경할 자로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 일꾼의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동원하면서 그들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종이 상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공경이고 상전이 종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이에요. 사회가 이런 것을 닮아가야 될 텐데 먼저 바울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이러한 티메스, 공경, 존경이 있어야 돼. 누구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한 그런 인격적인 존경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존경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존경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있어야 될 성도들 간의 상호, 성경적인 성도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사회를 바꾸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정말 교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는데 너희들이 왜 차별을 두느냐? 너희들이 왜 서로 그렇게 서로 다르게 갈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존경하라, 경배하라, 공경하라. 서로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내가 택한 자녀고 이 사람도 내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비밀임을 우린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믿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